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지 않으시면 저희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복된 소식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테이지 위에 뭐가 없죠? 제가 나올 때마다 뭐 하나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버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고 전반부는 39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후반부는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전반부 후반부에 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교차하지만 비율로 따져보자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했을 때는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분의 노래가 네 편이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게 다 이사야서 후반에 나옵니다. 처음과 끝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렇게 예배드리다가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바대로 히스기야의 어떤 큰 인생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39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한 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남유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공동체로서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벨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은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이 되고 성만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이 불타 없어져버리는 그런 처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을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인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맨 끝부분에 가서 65장, 66장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옛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사야 맨 끝에 나오는 66장은 그 옛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리플레이스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과 66장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챕터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과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주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9장이 어떻게 끝나나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참 암울한 소식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반전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저희가 이미 같이 읽었지만 40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개역 개정 한글 번역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good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오늘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소리, 이 복음의 이야기를 11절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새 출발의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The Gospel of a New Beginning.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New Beginning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Second Chance라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39장에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장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컨 찬스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세컨 찬스보다는 뉴 비기닝이 낫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컨 찬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좀 잘해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복음은 잘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되 그전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컨 찬스 맞습니다. Third chance, fourth chance, fifth chance.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우리 혼자서 알아서 잘 해보라는 그런 기회가 아닌 우리가 혼자 하면 망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 그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또 망하니까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40장의 특징은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나라, 그 영광의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렘넌트죠.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군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3절에 또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누군가 이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봐야 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신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이사야가 전했고 그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세례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그의 제자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오늘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 이 위로가 어떤 위로를 말하는 걸까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에 의해서, 39장에서 뭐가 나왔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이 언제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교만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도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처받았을 때, 낙심했을 때, 그래 그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격려의 메시지, 그런 위로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이 우리가 전해야 할,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위로의 메시지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바라며, 위로해야 되니까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메시지가, 복음은 마음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역의 때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끝날 것이다. 물론 아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구나,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2절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죄사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굿뉴스, 이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힘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아니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낙인을 찍고 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데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때에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과거의 잘못에 얽매어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이 죄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 이 놀라운 위로를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도말한다는 것은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Wipe out.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사야는 아직 그 위로가, 그 죄사함의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53장에 나옵니다. 53장에. 이거 우리가 고난주간에 같이 나눌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벌써 신약으로 넘어간 우리 청년들도 덜어 있다고. 신약 읽고 있는 사람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아, 누구는 신약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막 출애굽기 막 이런 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도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일러 주었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에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사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통치자가 등장을 할 때 길을 닦고 길을 넓히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계곡과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마 그러한 지형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들을 겸손히 낮추고 낮아진 절망한 마음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서 40장의 원래 역사적인 문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로 하여금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은 그들의 집이 불타 없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는 그곳, 모든 것이 훼파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때의 상황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에스겔 통독 강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복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진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이후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성전에는 그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에도 시카이나 글로리,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언이 잘못되었을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언제요? 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 두 분이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만남입니까? 어떤 결혼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하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소원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1차적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며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꽃과 같다. 풀과 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풀도 꽃도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 영광. 근데 그 영광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대권을 잡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대권을 잡습니다.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모에 나오시면은 신구약 중간사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 침묵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야지 신약, 구약을 다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국들과 모든 나라들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루아크,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존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들, 인생들,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6,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풀이고 바벨론도 풀이라면 그럼 과연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이사야서 40장에다가 책갈피 같은 거 하나 꽂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복음의 이야기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Elect exiles of the dispersion. Exi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 왜 포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위에 안 뜰 겁니다. 아마.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집필한 곳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40장을 선포했을 때는 바벨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사역을 할 당시에는 로마가 대세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최강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연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 없는 사람들은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라는 바벨론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exiles, 이 땅에 유배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지만 그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 이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복음은 확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하죠. Message of Salvation.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개역개정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시는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이에요. 이것도 좋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 That's good news. 그런데 한글 번역이 조금 미스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ESV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스크린 보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Go on up to a high mountain, O Zion, herald of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 보면은 시온에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시온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석을 좀 읽어봤지만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번역이, 영어라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ESV 영어 번역이 좀 더 원문의 의도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장 1절 2절에는 예루살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듣고 전해야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절에 보시면은 높은 산에 오르고 멀리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언약 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요? 자, 9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사야는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아니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복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거의 3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보라, 보라, 보라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뭐가 나오나요? 강한 자가 나오고 그의 팔이 나옵니다. 11절에는 구원자의 또 다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에는 강한 자가 나옵니다. 다스리는 강한 팔이 나옵니다. 11절에는 목자가 나옵니다. 돌보는 따뜻하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팔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거느리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도 하십니다. 영의 세계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움직입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갑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단 한 사람도 못 고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Now that's power.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를 붙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그니라고 I am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순순히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날아오실 수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그리고 그 수모를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누이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오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찬할 때 다 나올 때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좀 의심해요. 이 친구들이 정말 믿나? 십자가를 믿나? 예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복음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또 누군가에게 가서 그 복음을 들려주고 Behold your God,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